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래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았는가? 그런 말씀을 아마 그런 질문을 아마 받아보셨을 것이고 또 본인이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본 주제는 간단해요. 근데 이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은 용서에 대해서 그 아이디어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내 뇌리 속에 내 심령에 각인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뚜렷하게 내 삶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몇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렇다면 의로운 자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말을 바꾸면은 칭의 구원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이렇게 칭하는 것.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죄인을 죄가 없는 자다, 무죄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 칭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행위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관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죄만 지었죠. 그럼 우리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씌우고 처형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러 영어로 더블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양편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가고 그쪽에서 또 이렇게 나한테로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점을 잘 명시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죄를 덮으셨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속량의 속전 대금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값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 의료문 내가 뭘 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구원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다. 선물로. 그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신 분이다,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은혜 구원에 도취되신 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해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때 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치르셨던 그때 당시를 기준해서 보면은 우리는 미래에 죄를 짓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래서 미래의 죄도 막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다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내가 죄를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이제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듣기는 굉장히 좋지만은 한번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라는 이 주제는 우리 복음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오류가 있거나 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십자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길을 여셨고 근거를 제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2000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다 뭐 죄의 용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대속에 그 자체만으로서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효력이 발생해야 됩니다. 효력이. 효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주시다 하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용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55, 2장 25절 표준 세 번역에서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 유효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를 내가 미리 의식을 하고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피에 근거해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뭐 어떤 죄를 질지 안 질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래의 나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하고 그 예지 미리 아시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은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지를 용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뭐 예컨대 배신할 거 다 아셨잖아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그대로 그냥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죠.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진심으로 그야말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을 때 용서를 받았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것을 미리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십자가 대속에만 근거한 것이고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매일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왜 용서라는 것이 있는가? 용서의 목적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우러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잊지도 않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래의 죄는 현재의 하나님과 갖는 교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까요.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 우리 죄를 철저하게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좀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시도겠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의도가 좋을지 몰라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경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한두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의 필요성을 경감시킵니다. 만약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뭐 고백해야 할, 뭐 회개해야 할 죄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무의미하게 되죠. 요한 1서에 보면은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이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잘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자백해야 용서받는다는 뜻이죠. 근데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면 그걸 받았다면은 자백할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백할 죄가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의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죠.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뭐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죄 짓는 일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필요 없지 않겠어요? 미래까지 다 몽땅 다 용서하셨는데 뭐 내가 오늘 좀 죄 짓는 거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실체가 없는 죄는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백성들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어긴 죄들이 쭉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하지 무엇이 박이도록 너희들 이러이러이런 죄를 짓고 있다. 우상숭배를 물론 비롯해서. 신약에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는 이런 것들이라고 쭉 나열하시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목록을 제시를 했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일일이 세밀하게 죄들을 열거하겠어요? 그것은 미래에 막연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죄가 아니고 그 죄라는 것이 오늘 현재를 단위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지을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다 열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용서했다 미리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죄를 이슈로 삼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은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죄는 언제나 오늘을 단위로 해서 일어납니다. 주기도문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 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뭐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 달라. 그런 말이 미래에 될 일을 놓고서 기도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오늘 내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단위로 한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미래의 죄를 뭐 용서해 달라거나 혹은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빈 것은 오늘을 단위로 한 것이지 미래의 어떤 때에 내가 짓게 될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래의 죄가 용서가 됐다면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허구적인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내가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용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아직 범하지도 않은 죄를 미리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것은 픽션이에요, 픽션. 죄의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려면은 내가 지은 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는 내가 의식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따라서 내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죄를 기억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는 말과 같아요. 우리는 내일로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단위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깨끗한 양심을 날마다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해와 오용의 여지를 두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아직 죄로 성립되지 않은 것을 미리 죄로 인정하고 존재하지 않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그냥 들어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은혜로 구원 받았다 하는 것을 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장을 아, 참 잘한다, 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높여주는구나, 내 은혜를 확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감이 없이 그분을 섬기합니다. 미래의 죄는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용서의 대상도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현재의 죄로 존재할 때에만 고백과 용서가 성립합니다. 만약 현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그 어떻게 해서 용서 받았습니까? 그 죄를 내가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자백해서 용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의 죄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겠죠. 그러나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죄를 어떻게 억지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서 회개를 해보신 적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죠. 아니, 기억이 안 나는 죄를 내가 어떻게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내 지은 죄 다 기억할 수 없으나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일종의 경건한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범했지만은 잘 기억나지 않는 죄도 고백하려면 이렇게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 앞으로 질지 안 질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죄를 놓고서 미리 회개할 수 있겠어요? 죄의 고백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양심의 자유를 느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면 그러면 어쨌든 간에 회개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죄는 또 그제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셔서 자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용서했다 끝났다.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용서하시고 그거 다 잊어버리셨다까지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만일 회개할 죄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다면 그런 죄로부터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미래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 구원을 극단적으로 확대를 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적어도 논리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기뻐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용서됐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진술입니다. 미래는 시간선상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미래 죄가 용서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미래에 뭐 어떤 행태로든지 내가 죄일 것이 그 죄를 지을 것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의도는 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은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죄를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미래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죄를 모두 다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고 혼란이잖아요. 왜 그런 혼란이 일어날까요? 용서받는 것을 하나님과 갖는 두 가지 형태의 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서를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성경은 용서를 하나님과 갖는 신분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하는 신분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매일의 교제 관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은 이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용서 문제는 항상 혼란스러워요. 한편에서는 용서하셨다 그러고, 근데 다른 한편은 또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 굉장히 헷갈리죠. 십자가의 용서는 그 십자가는 용서의 근거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신분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마지막 부활의 영광,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새 몸을 받고 우리가 죄와 흠이 없이 되는 그때의 영광의 구원과 비교해서 첫 단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죄인이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칭의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그만큼 성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대속을 믿으면은 사탄의 왕국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의 죄를 지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히 된 것이에요. 한번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들어갔으면 아무도 나를 그 호적에서 제거시킬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구원입니다. 첫 단계 구원 때 우리는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때 받는 용서는 칭의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룩한 삶, 성화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용서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걸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독립적으로 살던 아담에 속한 나의 과거의 삶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발점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인격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로 싸잡아서 그냥 말해버리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과 관련된 용서의 의미하고 섞여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받아지는 일회적인 단번에 일어나는 신의 구원의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 관계에서 받아야 하는 반복적인 용서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신의 구원 또는 뭐 첫 단계 용서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뭐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존재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신의 구원은 물론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는 인격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받고 주 예수께 소속되는 단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구원은 신분과 소속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도 동일하게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분 관계는 첫 믿음으로 아주 확정이 됐어요. 그건 픽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는 매일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개를 해야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불편해요. 크리스천들은 양심이 예민해요. 그래서 뭔가 좀 시원하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양심이 흐려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친밀하심이 그렇게 각별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읽지만 그것이 내 심령에 그렇게 썩 와닿지 않아요. 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 한구석에 불편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의 죄 때문에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미래의 죄 때문에?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미래의 죄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내가 어떤 면에서든지 미래의 죄를 지을 것이다. 그것은 확실하지만 짓지 않은 죄를 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상적인 경건이에요. 첫 구원 때 받은 나의 신분과 소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나의 존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다는 것은, 짓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모양새를 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신분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지만, 픽스가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갖는 매일의 관계는 유동적입니다. 칭의권의 용서는 근데 법적인 용서예요. 의롭다는 선언이 있다고 해도 나는 실제로는 죄인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가 이를테면 안 보여지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나의 실존적인 존재를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법정적으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픽션 아니냐? 이거야말로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또 한면은 그렇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고서 보시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 무죄의 선언을 받은 자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 눈에 법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나를 보시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의 나를 보신 거예요. 현재는 아직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미래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새 몸을 바꿔서 마지막 영광의 완전한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신분적인 의, 나는 이제 칭의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죄예요. 신분적인 의는 법적인 것인데 나중에 실제적인 성품의 의와 매치가 될 것이 온다. 그날에 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시고 나를 이를테면 선대하시고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나를 먹고 성자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칭의는 뭐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그러한 거룩의 위치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순종하는 삶은 단계적이죠. 꼭 그것이 1, 2, 3, 4 하는 식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런 식의 단계적인 건 아니에요. 점진적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 뭐 계속해서 올라가 상승하는 건 아니죠. 올라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제 자주 일어나면 안 되겠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내 삶은 훨씬 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전진적인 것이 돼야 돼요. 태보적인 것이 되지 않고. 근데 그런 태보적인 삶은 늘 계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칭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체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좀 쳐다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메꾸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수선 좀 우리 말하자면 영적 수선공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어부들이 그 나가서 이 잡을 때 고기 잡을 때 뭘로 잡아요? 그물로 잡잖아요. 근데 그물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나면 꼭 그 구멍이 생기거나 그 끊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항상 해안에서 그물을 수선하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보다 거친 날을 위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수선하지 않으면 고기 다 빠져나가 버리죠, 뭐. 우리의 영적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 세파와 여러 가지 죄에 묶여서 구멍이 나고 상처가 나는 부분들을 수리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수선해가면서. 그것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원색적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성화는 뭐 물론 미래에 된 것이다. 미래를 다루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오늘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미래의 죄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고 오늘의 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족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는 거.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이 이 일이 이 아이디어가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그걸 삼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지닌 그 이중적인 시침을 언급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 발만 씻기실 게 아니고 손도 씻겨주시고 막 머리까지 씻겨주세요. 뭐 머리 씻기면 이제 다 씻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셨어요. 첫째,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구원을 처음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칭의 구원이에요. 신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예수님께 속한 주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졌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표현했어요. 칭의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순응해야죠.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전반적인 영적 시침은 우리에게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서 영접했을 때. 그래서 이 시침은 상실되지도 않고 뭐 그것이 더 뭐 임프루브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으로서 영구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발을 씻는 것은 매일의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오염이 돼요. 비유적으로 말하건대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몸 전체를 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도록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뭐 처음에 씻기셨을 때 현재 뭐 과거 미래 죄까지 다 씻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뭐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 신분이 아니고 결코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가 미리 용서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날마다 더럽혀지는 양심을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서 씻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까? 칭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나라는 인격체 전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졌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는 현재의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실제로 지어야 용서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용서를 확신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장하지 않는 극단적인 은혜 교리에 현혹돼서 죄를 뭐 회개할 필요도 없다거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으니까 뭐 할렐루야만 외치면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크리스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